자,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입니다. 요건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여러분 교리 공부에 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 신앙 고백이라 하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란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이라는 의미는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그 주님과 특별한 그 부름과 파송을 받은 이를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주요 사명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터 위에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터 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전파한 그 믿음,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지 열두 사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성경의 어떤 구절로 딱 나오는 부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막 퍼져나가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사람마다 많아지게 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잘못된 가르침, 즉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상들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앙의 기본 틀을 분명히 할 필요가 느끼면서 참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인 답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부분 2, 3세기 초에 교회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단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단이라는 뜻은 처음에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타 종교지 그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의 그 교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든다면은 영지주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비밀 지식, 어떤 것을 지식을 얻는 것으로 가능화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지라는 말은 헬라어의 그노시스, 즉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또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은 특별한 비밀과 지식을 깨달아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까지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부활까지 믿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죽어야 하고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므로 육체는 마구 함부로 사용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까지 펼쳐지는 이론으로 발전해서 육체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거. 왜? 영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굴려도 무슨 죄를 져도 심판하고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정당화하고 극단적인 태도로 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해도 그거 육체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 나의 죄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영지주의의 이단성에 가까운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한편에서는 악한 육체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육체를 혹독하게 괴롭히는 금욕주의로 발전을 합니다. 도덕 폐기론으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발전하는 두 가지 극과 극의 그 단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모든 인간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괴롭히면 내 영혼이 더 순수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대표해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수도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안 나가고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한하고 모든 것을 금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한 생활을 사는 것이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에서 나온 이단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파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 아니었다 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육체는 겉모습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통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했던 그런 것으로 이단으로 펼쳐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현상으로 허상이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지키며 전파하기 위해서 이단 사상의 도전을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인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AD 325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공의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확정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니케아 공회에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확인된 삼위일체 이론을 사도신경 내부에 반영해서 이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세기 이후에 서방교회, 특히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초기 형태의 신앙 고백들이 점차 확장되고 다듬어져서 오늘날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서 보면 오늘날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처음에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같지만은 어순이나 말 같은 것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 된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성경에 담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주요 특징은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것,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강조하고 성령과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지만은 사도신경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사 하나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예수라고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섯 번째는 죄사함 또한 그 이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시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들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역동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히브리 말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데 무한한 능력과 함께 풍부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순히 그냥 세상을 만드신 분을 넘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친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시며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플래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짧게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한 구절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한 줄에 끊임없는 은혜와 묵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거 포함하고 있는 그 말에 감동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파트가 가장 사도신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믿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Our Lord Jesus Christ입니다. 그러면 주, 로드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그래서 YHWH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을 다 빠버리고 발음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YHWH를 발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엘샤다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도나이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서는 큐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큐리오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예수는 지저스입니다. 지저스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는 뜻이 뭐냐? 저가 자기 백성을 구할 자라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뜻이 뭐냐? 구원자, 호세, 구원자 이런 뜻으로 많은 걸 줬지만은 예수라는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크라이스트인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냐?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우리가 임명, 대사로 임명해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임명을 얘기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크리스토, 크라이스트나 히브리어의 메시아, 메시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메시아라는 뜻이나 크라이스트라는 뜻이나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와 히브리 말에 그 차이만 있는 것인데 그것은 뜻이 뭐냐?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뭐를 믿는다는 것이냐? 주 하나님 이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다음에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His only 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아들의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보라면 대부분 가정에 대부분 지금 외아들이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의미의 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begotten son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아들 독생자라는 뜻은 저는 솔직히 제 말로 정확하게 이거를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삼위일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의 비 같은 그와 같은 성질로 태어난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들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낳은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셨다는 거예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사실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외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외아들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여러분 믿음의 내용,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믿는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처녀가 애를 낳으면 뭐 미혼모?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포함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삼위일체만큼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어떤 증거를 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로 남녀관계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성육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뜻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인 인물 빌라도를 언급함으로써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권세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의 방법인 성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뭐냐?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는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사. 그런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건 뭐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는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며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즉 삼위일체 믿는 신앙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너희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카운셀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면은 그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뒤집어 말하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과 증거가 하나님의 돌아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고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성령 하나님 자체도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In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 영어로 Catholic Church라 그러니까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교 캐도릭 처치인 줄 알고 야 이거는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무식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도신경은 로만 캐도릭이 생기기 전에 훨씬 전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캐도릭이라는 의미는 지금의 캐도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전체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캐도릭 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와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와 Communion of Saints라는 것은 성도들의 침묵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나누는 교제 이상으로 커뮤니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뭐라 그러냐? 커뮤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의 교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런 교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Saint. 이 Saint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 편지할 때 첫 인사말을 보면 누구누구 성도들에게 인사하노니 성도라는 말을 가장 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우리들은 그 몸 되신 부분에 각각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된 이 몸에서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바디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몸에 된 바디 안에 저와 여러분은 언니야 파트를 갖고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눈. 이 각각의 지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가 없다고 판명받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여러분들 얼마 사실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결국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내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활에 가서 내가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고 이 사도들이 고백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은 그럼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몸의 부활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영혼만 부활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조해서 넣은 것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데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냥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참되시며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이때까지 말한 모든 신앙의 고백이 맞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액기스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교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참 무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소 나누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한 암송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외우지도 못하는 사도신경 외우지 못하는 사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단순한 암송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여러분 확신하고 공동신앙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고백일지라도 여러분 그냥 이것을 한 줄 한 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에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